존 고다드라는 그 소년이 있었습니다. 15살 때 이 존 고다드라는 소년은 자신이 일생 동안 하고자 하는 목표를 그 노트북에다가 목록으로 적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생 동안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그것을 다 적고 나니까 그 목록이 127개나 달했다고 합니다. 이 항목에 있는 대로 그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1분에 50단어를 칠 수 있는 타이핑을 할 수 있게 연습했고요. 또한 유도도 배웠습니다. 또 다른 목표도 좀 힘든 것도 하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방울뱀의 독을 빼는 것, 백과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하는 것, 낙하산을 타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는 것, 세상의 모든 나라를 여행하고 달나라를 여행하는 것들 등등등 15살짜리 소년이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목표를 127개를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가 47살이 되었을 때 127개의 목표 중에서 103개의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의 목표를 작성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성공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성공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목표, 그 인생에서 어떤 것을 재미나 아니면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을 못 읽는 이유는 목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전 목록이 있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목표를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대답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뚜렷하게 목표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요. 자신의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실천하게 할 때 그것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곳에, 방향이 맞는 곳에 도착해야 된다고 합니다. 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에 정확한 방향으로 날아가야 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예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1953년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그 리스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졸업생 중에서 1953년 예일대학교입니다. 3%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97%는 없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예일대학교 사회학부에서 1973년도 그 졸업생들이 1953년도 졸업생들의 그 질문에 대한 사회학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결과가 나왔냐면 그 비전 목록이, 꿈의 목록이 있는 3%가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뭐 인종이나 학력이나 아니면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꿈의 차이, 비전의 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중요합니다. 비전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입니다. 실현 가능성한 비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비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주얼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이제 전도사로 나가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중고등부가 굉장히 큰 부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게 한 적이 뭐냐면 매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저희 중고등부실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배너로요. 전도목표 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적어도 3분 동안 계속해서 애들한테 외치게 했습니다. 완전 공상단이었어요. 진짜로요. 애들 12명이 있을 때 전도목표 100명이었습니다. 그거를 공상단처럼 외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전은요, 그 외침은요, 결국 실현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백한 비전을 기록하고요.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 보게 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명백한 비전을 기록하게 하고요. 하루에 한 번씩 그것을 읽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분명히 그 비전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비전은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일어날 필요한 모든 일들에 대한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비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그 비전대로 인생을 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간단합니다. 오늘 23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비율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비전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도, 여러분이 정말 건강해지는 것도,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여러분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여러분이 명예나 지위를 갖는 것도,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모두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왜 여러분이 그러한 지위를 갖고 싶은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영원 구원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비전에 힘을 더하는 것이고요. 방향을 인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04년에 그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왕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세군이라는 단체를 창설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요. 복지 혜택을 주고 복음을 전한 윌리엄 부스에게 그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왕이, 에드워드 7세 왕이 그 윌리엄 부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대가 원한다면 무엇인지 다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겸손한 목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것이 저의 희망이요, 저의 비전이요, 최대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안에서 기쁨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요, 기록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바보는 뭐만 한다고요? 다짐만 한다 그랬잖아요. 바보는 다짐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목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생명구원 사역,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전이 생기면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왜 3시간씩 인터넷을 보거나 뭐 오락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자극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에게 만약에 목표가 있다면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그런데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에게 자극적인 것을 보려고 찾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공부하는 데 대해서 목표를 세워주기 위해서 제가 있던 중고등부 애들이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참 공부 안 하고 맨날 학교에서 저기 뭐 전화와서 제가 저기 학교 선생님 만나라고 맨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공부하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그 클린턴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끝나고요. 이스라엘에 가서 45분 강연을 하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50만 불을 받았습니다. 45분 강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이거다. 니가 니네들이 공부 안 하면 니네들은 네 말 5불 줘도 안 듣는 그런 직업 가질 수 있다. 그러고 싶을래 아니면 50만불 벌래?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동기부여입니다. 절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45분에 50만불이 아니라 여러분 5불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누구든지 다 45분 강연하고 50만 불 받는 잡을 잡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동기부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이 시키는 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들겨 맞겠지요. 화를 면치 못하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종이지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종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부득불 해야 될 일, 복음 전파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핏값을 추궁할 것이라고 에스겔서는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신 이유는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절박감으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명이란 말, 그 헬라 원어는 그 오이코노미안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과 노미안이란 말의 합성어인데요. 오이코스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집이라는 소리입니다. 노미안이란 말은 그것을 행하는 주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의 뜻이 원뜻이 뭐냐면 주인이 집안일을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그 맡길 만한 사람, 청지기로 맡길 만한 사람, 집안일을 온전히 잘해서 그 일을 맡길 만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을 뜻할 때 사명이란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 지상과제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요, 그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내가,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자진해서 이 임무를 맡았다면 주께서는 내게 특별한 보상을 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게는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회방자라고 핍박자고 포행자라고 얘기했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얘기했고 종 중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고도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죄인의 괴수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셔서 맡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장 15절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방에 그의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그를 비방하던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소명의식,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생명을 겁니다. 수없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을 찾아다닙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하지만 얻어맞기도 했고요. 비난을 받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근데 그가 복음 전파하는데 생명을 겁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갖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고난받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영광이 있고요. 고난받지만 그 가운데서 상급도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내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의미가 잘 안 오는데 오늘 이 성경을 현대어 성경으로 굉장히 쉽게 풀어놓은 성경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보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쁨,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보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복음 전할 때 그가 받을 보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그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교회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요. 전도하는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해보고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한 박병승 집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나니까 30개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 냉랭한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정말 열심히 믿으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어느마나 열심히 믿었냐면 가정 파탄이 날 정도로 열심히 믿으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하도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같이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했답니다. 출석해서 보니까 교회가 개척교회였대요. 사람이 예배 이렇게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듬성듬성 너무 빈자리가 많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 조그마한 교회를 왜 못 채워?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뭐 기도인지 뭔지 제가 이 자리 다 채우겠다고. 다 채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소원 아닌 약속을 약속 아닌 약속을 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 뭐든지 하여튼 한번 약속하라고 약속을 지키는 성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간 지 하루 만에 한 명의 친구를 전도합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술 마시면서 그랬대요. 야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보니까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친구를 한 명 전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 되는 때마다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순천시 그 시의원에 그 나가게 됩니다. 선거에. 그래서 1등으로 당선이 돼요. 그리고 시의원이 순천시 202명이 있었다는데 그중에 200명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 등록시켜요. 자기의 시간, 물질 투자해서 합니다. 전도하면서 이분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그 전도하면서 느끼는 영혼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할 때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교회 나가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무조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는 이제는 기쁨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막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전도를 해가면 해갈수록 그에게 다가오는 기쁨이 너무 커서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기쁘게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도 화목이 넘쳤고요. 자기가 하는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요. 또 자신이 시의원으로서 이름도 날리고 명예도 얻고 국제대회 강사로도 참석하는 기쁨도 누리고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냥 너무 교회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교회를 채우겠습니다라는 진짜 헛소리 같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그 전도가 술 먹으면서 했던 전도가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전도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러한 기쁨이 자기가 전도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바울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눠지고요. 복음을 위해서 겸손해지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맞추고요. 복음을 위해서 신실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시면 그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게 쉽습니까? 누구를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그리고 종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종이 되면 여러분 다 참아야 돼요. 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했을 때는 유대인처럼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을 때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대로 또한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대로 아무쪼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못하는 대상자의 제한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이방인도 유대인도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모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에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시는 분들, 또한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분들, 이사온 이웃들, 가족, 친척,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종이 되어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자존심 상하고 죽음보다 하기 싫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우 안 익고 더럽고 치사하고 아담의 치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더 이상은 낮아질 자리가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권리, 자유인에서 모든 권리였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전도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오늘 23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을 나누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구원,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해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 얻고자 노력했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전도를 위해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자로 사명을 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교인이 얼마 안 될까? 왜 교사들은 또 학생들이 몇 명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충분하지 못할까? 불평하고 불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잘 가르치고 싶은데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오신 분들도 많아요. 교육자들 이렇게 청빙할 때. 하지만 여러분, 사명자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충성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모든 사명자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보내시고 성육신 하실 때 그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 모습,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은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에 그 바틀레지라는 어떤 부인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달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몸도 너무 연약하고요.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아서 계속 거절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틀레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아이들은 나한테 한 명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교사를 임명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도 졸으니까 1859년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 바틀렛 부인을 그 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근데 학생들은 없잖아요. 그때부터 거리에 나가서 매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죽기 전까지 여러분, 그 천 명이 넘는 사람을 등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몇 년 전도도 못했어요. 근데 이 바틀렛 부인이 전도하면서 항상 이 한 얘기 뭐였냐면 이 죽어가는 여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라는 말로 시작했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교회장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비문에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을 추억하며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의 목사 이하 재직들과 주일 학교 어린 학생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머니가 된 그의 말을 여기에 새긴다. 자매여 십자가로 가까이 오세요. 죽어가는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적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내 나이,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니 어쩌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더 망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달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의 기쁨을 누리시고요. 주 앞에 나아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받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